우리는 사랑에 대한 미각이 가장 발달되고 정교하게 알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마다 혹은 SNS마다 끝없이 사랑을 말을 하면서 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100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감동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요즘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를 적용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이나 사랑을 느낄 때 어떤 선물을 주거나 혹은 내가 시간을 같이 오랫동안 보내는 것이 내게 사랑의 언어다. 스스로를 많이 알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하지만 아무리 사랑을 알더라도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참 사랑에 허기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찾고 싶어서 정말 많은 우리의 인생의 아픔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도 왜 사랑에 대해서 허기져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우리는 33절에서 35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랑의 종류, 사랑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철학자들이 토론하기로는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혹은 필리아, 형제의 우애, 스토르게, 가족 간의 어떤 친밀한 사랑, 혹은 프라그마, 내가 현실적으로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학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랑이 가장 큰지를 논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작은 자들이라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작은 자들아라고 정말 어여쁘고 예쁜 자녀에게 테크니아, little one에게 하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아가야,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는데 이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다. 사랑하라. 이것이 왜 세계명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었던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주신 말씀이신데 근데 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잘 읽어보시면 서로 사랑하라까지는 옛 계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기준이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좌표가 달라지면서 이 작은 몇 마디의 단어가 달라졌지만 완전히 사랑의 소스,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도 조건적으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면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받을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나 자신도 조건적으로, 가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결국 아가페라는 말을 붙이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마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예전 나를 사랑했던 장면들이 제자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바다를 잠재우신 그 사랑,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바다를 잠재우시고, 다음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가장 좋은 술을 나중에 베푸시는, 그래서 갈수록 녹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내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나서서 이방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몰두하시는 그 사랑,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가운데 보여진 것을 묵상합니다. 하늘의 떡으로 나를 먹이시는 사랑, 나의 무지를 깨우치는 빛과 같은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70번을 용서하시는 끝이 없는 사랑.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경험들을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의 테두리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랑을 너희들이 서로에게 적용했을 때 세상에 너희가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들만이 우리의 사랑의 지평선을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옆에 떠 있는 다른 배들이 다 같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한 가지 배의 어떤 불빛을 기준으로 삼아서 따라간다면 한 배가 방향을 잃을 때 나머지 모든 배들이 방향을 잃습니다. 내 사랑을 기준으로 이 땅의 사랑을 정의하려고 할때 모든 사람들이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 계명은 변하지 않는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지 가운데 등대이신 예수님께 모든 배들이 향해서 나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사랑의 기준을 알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은 늘 파도처럼 요동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에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관계들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적용했을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떳떳하게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내가 속한 부류를 향한 관용,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정의를 살벌하게 강조하면서 사랑의 조건성을 우리가 더욱더 날카롭게 갈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늘 가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랑을 세상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사랑,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을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36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의 사랑의 현실, 내 사랑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전 구절에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베드로가 참 신기하게 이 말을 딱 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끼어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전환이 너무 빨라가지고 읽을 때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설적이고 어쩌면 우리도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을 솔직히 묻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급박한 전환이 오히려 두 분의 사랑의 카테고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 혹은 사랑 혹은 제자도에 대해서 어쩌면 와닿지 않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우리가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하는데, 저 언제 승진합니까? 하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의리 있게 따라가는데 내가 할 만한 것은 없으니까. 당신이 영광 받는데, 이 바로 전 구절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얘기를 나누시면서 당신이 영광 받는 자리에 나는 좌의정입니까? 우의정입니까? 정말 자기의 현실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계명보다는 내 야망과 내 목적지가 더욱더 중요했던 우리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급히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는 사람, 급하게 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 길 바쁜 사람에게는 사랑이 너무나 추상적인 사치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바쁜 사람들은 사랑의 본질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나도 참석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싶고 고통을 벗어나고 싶고 내 어려움을 단절시키고 싶은 것이지 인간적인 차원의 의리로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도 장담하고 우리도 장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때 신령한 이 말씀이 이중으로 이해가 안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랑은 의리와 메리트를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정치적 영광으로 생각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메시는 자기를 한없이 내려놓으시는 그 사랑인데 이 사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 계명인 인간의 자기 사랑을 베드로가 적용하려고 하자,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의 사랑의 한계를 극치로 올리는 그 사랑을 베드로가 올려드리려고 하자,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 정도의 사랑 가지고는 닭이 세번 울기도 전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모습이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삶의 첫째 우선순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 도망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속에 뼈저리게 느껴져야 됩니다.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공감대가 가는 것은 기본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분의 사랑의 기준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 사랑이 지금도 바뀌지 않고 저 차원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낮은 사랑의 종류를 하고 있는 내가 바로 이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겠구나 라고 곧바로 적용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God demonstrated his love.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음에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카테고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 두 사랑의 질적인 차이를 봤기 때문에 묵상을 마치면 안 됩니다.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 불빛을 꺼야만 등대가 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빛을 바라고 있을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 정도 참았으니 이 정도 사랑이면 될 거야 라고 가족 간에 적용할 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에 그 조건적인 사랑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의 불을 꺼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끝까지 품어야만 아이들은 나의 작은 그 등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등대를 볼 줄 믿습니다. 등대는 봐야 방향이 잡힙니다. 등대를 한번 머릿속에 그리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가장 창피했던 순간, 내가 가장 부족한 순간 실패하는 현재 진행형의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또다시 한번 배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나를 어떻게 용납하신지를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아야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향이 틀린 배들이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등대가 보이면 그제서야 주변 배들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드디어 그것이 보이면서 자녀에게 친구에게 내 사랑의 한계를 직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35절이 말하는 제자가 제자됨을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도망칠 것을 세 번 부인할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아신 채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조건이 갖춰진 후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패가 확정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오늘도 배신할 것이지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빛이 못 박혀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등대 역할을 합니다. 멀리 도망가 버린 베드로도 바로 볼 수 있도록 밝게 빛나셨습니다. 훗날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 십자가의 등대를 봤지? 내 사랑의 등대를 봤지? 그러면 아가야, 다시 내가 한번 너에게 물을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습니다. 사랑의 쥐표가 달라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세 번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서 사랑을 해석해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 등대를 바라보았기에도 그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셨기에 베드로는 결국 자기 의지가 아닌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 새 계명을 살아내어 우리에게도 작은 등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험하는 것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카테고리가 다른 사랑만이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대할 줄 믿습니다.